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제일 큰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장 안에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족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뭐 한 두세 번 정도 나누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몇 번 나누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도대체 마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선포하는가?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1절에 보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인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얼핏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족보가 나오는 건 육적인 혈통을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혈통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이렇게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자손이라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뭐 때문에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육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해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항상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건 땅을 받는 것, 자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손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간신히 한 명씩 낳았습니다. 이스마엘도 본 부인에게서 얻지 못하고 시바지를 두고 낳았으니까 합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삭을 얻을 때에도 정말 어렵게 얻었던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아내였던 사라가 죽은 뒤에 재혼을 해서 다른 아들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뭐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그래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애당초 말씀하실 때에는 그 메시아가 네 혈통 속에서 태어난다. 네 자손 중에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할, 이스라엘 구원하는 건 당연하고 또 온 세상에 생겨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네 자손 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부연 설명을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복수 형태가 아니고 단수 형태고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예언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 혈통상 자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어서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때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쭉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죠. 그다음에 이삭 야곱을 낳았죠. 근데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2절 끝에 보면 열두 아들들 중에 야곱이 열두 아들들 중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기준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12명의 아들들을 다 언급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장자권을 갖고 있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유다에 대해서만 언급했어요. 다른 집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낳고 낳아서 어디까지 왔냐면 다윗까지 이제 낳았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어느 집안이냐? 유다 집안 겁니다. 유다에서 위로 올라가면 야곱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인 거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다윗이 왕조를 이뤘던 사람이니까 다윗 가문의 다윗 혈통의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왕권을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의 피와는 별 상관이 없이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별로 가문, 족보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컸거든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인지라 가문 이야기 나오고 족보 이야기 나오면 뭐 그런 거 이야기해야 되나 이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저희 집 두 아들 녀석이 가문과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니네와 니네 애비는 왕족이 아닌데 니는 어떻게 왕족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김혜김 씨여서 김혜의 왕족이다. 그래서 제가 참 별 신기한 얘기를 다 한다. 그러면서 제가 애들 길을 꺾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나중에 크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 김혜김 씨여서 왕족이라고 치자. 세상에 모계를 따라서 어머니 혈통을 따라서 왕족이 되는 경우가 있냐? 없다. 설명 그렇게 돼서 왕족이 된다고 치자. 김해가 도대체 몇 년 전에 있던 나라냐 도대체. 이게 뭐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훨씬 더 이전에 망했는데 그걸 따라서 왕족?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한 이유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후손이어서 예수님이 왕족이었다? 다윗이 도대체 나라가 몇 년 전에 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부터도 한참 전에 있던 사람인데 이게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진 게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그 다윗의 혈통 때문에 왕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다윗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울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는 하지 않겠다. 너와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가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가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긴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망해버리거든요. 물론 다윗 왕가가 아니었던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지만 그다음 결국 다윗 왕가였던 남유다도 패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패망한 이후에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70년이 차고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왕조가 다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다윗 가문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 가문이다. 우리는 뭐 유대인과 상관이 없으니까 주장할 수 없지만 나 다윗 가문이다 주장하면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어떻게 부정할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랬는데 나라가 망했을까? 다윗 가문은 끊어졌을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한 것처럼 혈통상 다윗의 뜻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예비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온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러했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그 늑대와 함께 추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늑대와 함께 추물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인디언들이 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인디언들이 쭉 쳐다보니까 밤에 이렇게 모닥 이 장작불을 펴놨는데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데 늑대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늑대랑 같이 춤을 추네 해서 그냥 그 장면 그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늑대와 함께 추물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사람과 같이 지내는 인디언 여자분이 나오는데 그 여자 이름은 주먹쥐고 일어서. 이게 그 여자분 이름이에요. 뭐 분한일이 있을 때 주먹을 쥐고 일어섰대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게 그냥 통째로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설명했는가?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도 공통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다음 부분에 예수님 탄생하시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내용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받으시는 것,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것,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1장, 2장의 내용인데 이런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사건을 기록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항상 똑같이 기록을 해요. 구약에서 이러이러하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응한 것이다.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은 다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대로 된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이 족보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더 몇 가지 점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곤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아브라함 후손을 해서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뭐 때문에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서 혈통상 왕족이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왕족이니까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살던 그들은 그게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그냥 아이들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메시아께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또 믿음으로 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자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잘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잘 섬기며 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베푸신 가장 귀한 선물, 약속하고 예언하였던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메시아를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를 더불어 누리며 지내는 것임을 늘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평안 안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한 장 합니다.